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19일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의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미국이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의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비자를 발급했다고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면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4일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 사건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사우디 석유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74차 유엔 총회가 17일 개막한 가운데 세계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일반 토의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국제사이버보안기구에서 회원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8일 세계 최대 사이버보안협의체인 국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가 최근 화웨이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구의 대변인은 광범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화웨이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화웨이는 소프트웨어 보안 문제를 확인, 수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는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회사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19일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에서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 단체에 대한 지원을 막기 위해 이란에 추가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 이후 이 지역의 위기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왕세자이자 군 최고사령관을 만나 지역 현안과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과 관련해 논의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18일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은 전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늘리라고 재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발생한 사우디 핵심 정유시설 공격을 이란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자신들이 공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는 19일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군사연합체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구실로 이란의 군사 대응을 감행할 경우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이란 외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19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나 사우디가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미군 병사 마지막 한 명까지 맞서 싸우겠다며 총력 전쟁을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이 같은 충돌을 피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영내 국가들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대화는 2015년 맺은 핵합의에 따라 미국이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해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합니다. 유엔은 18일 사우디 석유시설 두 곳이 무인기와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팀을 보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우디 정부는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CBS 방송은 17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란 서부 국경 근처에 있는 한 기지에서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 준비가 진행된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는 23일 뉴욕에서 회담을 열어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비핵화 약속 이행을 보여줄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의 신임 국가안보부장관으로 지명된 로버트 오브라이언 특사는 전임 존 볼튼 보좌관과 대조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We've got a number of challenges, but there's a great team in place with Secretary Pompeo and.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상호 신뢰를 구축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합의 이행은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북부 지역은 맑겠고 중부 지역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난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출석한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 핵무기 생산 현황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Could you give us an indication right now what you believe North Korea's nuclear production is?
스틸웰 차관보는 18일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정책을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이 북한의 핵무기 생산 현황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자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느냐는 가드너 의원의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추정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핵무기 생산 개수에 대해선 별도 석상에서 알려주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Do you believe that any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hould be lifted until they or that no sanctions should be lifted until they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떤 제재도 해제해선 안 된다고 믿느냐는 가드너 의원의 질문에 정책은 여전히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것이라며 물론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와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실무 협상 재개에 준비돼 있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청문회에도 출석한 스틸웰 차관보는 서면 답변에서 미국은 여전히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설정된 목표들에 전념하고 있다며 다시 말해 북한의 비핵화라는 이런 목표들을 향한 진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영내는 물론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특히 한국, 일본과 국제적 단합을 유지하고 기존 제재의 지속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3국 안보 협력 증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부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는 최우선 외교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상하원 청문회에서는 악화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의원들의 우려와 미국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미국은 한일 양국과 활발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will tell you that we will continue working and encouraging both to look for positive solutions.
또 이런 노력은 지속될 것이고 한국과 일본이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를 지명했습니다. 존 볼튼 전임 보좌관과 대조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새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명된 오브라이언 특사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많은 도전이 놓여져 있지만 폼페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 문우신 재무부 장관 등 훌륭한 팀이 있으며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We've got a number of challenges, but there's a great team in place with Secretary Pompeo and Secretary Esper, Secretary Mnuchin and others.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them.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 발표는 존 볼튼 전 국가안보 보좌관을 경질한 지 8일 만에 나왔습니다. 오브라이언 특사는 지난해 5월부터 국무부 인질 문제 담당 특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이던 2005년에는 유엔 총회에 미국 대표로 지명돼 당시 유엔 대사였던 볼튼 전 보좌관과 함께 일하기도 했습니다. 오브라이언 특사는 볼튼 전 보좌관과 달리 북한 관련 경력이 많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미트 롬니 후보의 선거운동 본부에서 오브라이언 특사와 함께 일했던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오브라이언 특사의 동아시아 관련 경험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아프가니스탄 등 많은 사안에 구체적으로 관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all of Robert's background in terms of his experience in East Asia.
그러면서 오브라이언 특사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주요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at the way the administration has organized itself is that Secretary Pompeo.
폼페오 장관과 비건 특별 대표가 대북 문제를 이끌고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관여하겠지만 새 국가안보 보좌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오브라이언 특사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평판이 좋은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don't know O'Brien personally, but he has a very good reputation as somebody who is a good colleague.
온건한 시각을 갖고 있으며 폼페오 장관과 가까워서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 간 마찰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오브라이언 특사가 볼튼 전 보좌관과 다른 대북 접근법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과 같은 나라에 대해 강경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듯한 외교적 접근에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And as far as I can tell, O'Brien doesn't have strong views on countries like North Korea.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오브라이언 특사가 전임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think Bolton was trying to work against the president behind the scenes, and I don't think you will see that from O'Brien at all.
힐 전 차관보는 오브라이언 특사는 주로 배후에서 상대를 적대시하는 볼튼 전 보좌관과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이는 큰 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 1년을 맞아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상호 신뢰 구축 취지는 좋았지만 합의 이행은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을 고려할 때 합의 이행 부분은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19 남북 군사 합의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전 미육군 대장은 합의 이행 부문에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 South Korea, and UN command approached this in good faith until after.
브룩스 전 사령관은 1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상호 신뢰 구축이라는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뤘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모든 대화를 중단하면서 이행 부문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화살머리 고지 공동 유해 발굴 사업 중단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면서도 아직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만한 행위는 없었다며 미북 대화 등이 재개된다면 이행 영역에서도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군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노력을 과시해 분쟁에서 멀어지고 평화에 다가갔다는 취지에서 여전히 중요한 성과였으며 모든 당사자들이 원할 정도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전 상황을 크게 바꿀 정도의 거리까지는 나아갔다고 평가했습니다.
A significant accomplishment. And it was the first and best method to date. Demonstrate...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군사 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을 두고 미한 당국 정찰 자산이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 태평양 공군 부사령관을 지낸 데이비드 뎁툴라 전 공군 수석 부참모장은 VOA 기자와 만나 정보, 정찰, 감시 부분에서 비행 금지 구역으로 인한 영향은 미비하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really know why you'd want to limit intelligence surveillance or reconnaissance aircraft that are not lethal. They're just observation.
전투용이 아닌 정찰용 무인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글로벌 호크 등의 자산으로 보완이 가능하고 상호 신뢰 구축을 고려했을 때는 크게 손해 본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은 VOA에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는 언제나 환영할 만한 요소지만 합의의 모호함을 악용해 미한 당국의 균열을 야기할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en they do things, they can be interpreted differently by the US and NATO.
이와 관련해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세부적인 작전의 영향보다는 합의 과정에서 미한 당국 간 전통적 사전 조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맹 관계의 균열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fact that there was that kind of an American concern did not get reflected in making.
판문점 인근 미군 병사의 헬기 후송 등이 이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미 당국의 우려에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감행한 점은 향후 두 나라 공조 방식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군사 합의 이행 부문에서의 성과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달성이라는 최종 목표 달성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다며 최하위 점수인 D- 점수를 줬습니다.
That's not to criticize those goals and aspirations, but I'm just saying that, you know, where's the beef? Where's the result?
군사 분계선 내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 남침을 상정한 북한군의 겨울 훈련 등 미한 당국이 양보한 것에 비해 얻은 성과가 미미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합의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잠재적 핵심 불안 요소인 북한의 핵무장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낙제점인 F평점을 매겼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인도적 지원 거부, 미북 대화 교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떠한 실질적인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타이완을 포함해 최소 15개 나라가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타이완 주재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 제타이완협회 AIT가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텐슨 AIT 대표는 17일 타이완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 관련 강연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해킹을 통한 금융범죄, 주요 사회기반 시설 공격에 대비해 사이버 공격과 방어 훈련을 오는 11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첫 연합훈련에 미국과 타이완을 비롯해 최소 15개 나라가 참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타이완이 잠재적인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국의 자동지표 공유 시스템 AIS에 타이완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타이완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AIS는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정부와 기업 간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가 2015년부터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문가인 매튜화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겨냥한 첫 연합훈련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very substantive step in towards of bringing together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 think it's more focused on capacity building and defense, which is obviously key.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겨냥한 제재나 여러 조치들로는 부족한 억지, 방어 능력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훈련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이버 연합훈련은 일반적인 군사훈련과 달리 실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공격에 대한 방어와 각국의 정보 공유에 중점을 둔 훈련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튜와 연구원은 또 이번 사이버 연합훈련이 최근 미 재무부가 북한 해킹 조직 세 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 한층 강경해진 미국의 최근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등 북한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형사 기소를 하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는 물론이고 북한 국적자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실제 법정에 설 가능성은 극히 적은 상황입니다. 함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과 관련해 형사 기소를 한 사례는 최소 3건입니다. VOA가 연방 법원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최소 6명이 대북 제재 위반이나 북한과 관련된 범죄 행위로 미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 기소된 인물은 중국의 단둥 홍샹 산업개발과 이 회사의 마샤오홍 대표 등 고위 간부 4명입니다. 지난 2016년 대북 제재 위반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마샤오홍 등은 당시 미 검찰로부터 자산 몰수 민사 소송을 당했는데 3년 뒤인 지난 7월 형사 기소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미 달러를 이용한 대북 제재 위반으로 최소 45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엔 싱가포르 국적자 탄위뱅의 기소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탄위뱅은 북한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등 각종 사업을 벌였고 일부 경우 직접 현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 연방수사국은 탄위뱅의 수배 전단을 공개하고 그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형사 기소한 인물 중에는 북한 국적자도 있습니다. 해커로 알려진 박진혁은 북한 국적자로는 유일하게 미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 검찰은 박진혁이 기소될 당시 179쪽에 달하는 기소장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는데 여기에는 박진혁 등 해커들이 어떤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등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미 검찰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들에 대한 기소를 하긴 했지만 최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건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많은 경우 이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샤오홍 대표 등은 중국 사법당국에 의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설령 이들의 소재를 파악한다고 해도 해당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국은 한국 등 전 세계 절반 이상 나라들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었지만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과는 이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마샤오홍 등의 신변을 확보하더라도 미 법정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낮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은 적은 상태입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미 사법 당국이 직접 겨냥했다는 사실은 대북 사업체 등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렸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주로 재무부나 국무부 등이 제재 위반자를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식으로 처벌을 가했지만 최근에는 사법부가 나서 관련인들에게 몰수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기소를 하는 등 과거와는 뚜렷하게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해외 거주 개인이 미 사법당국에 처벌을 받은 경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캄보디아에 거주하던 북한인 김성일은 미국에서 군사용 야간 투시경을 구입해 중국으로 밀 반출하려던 혐의로 체포돼 미 법정에 섰습니다. 당시 김성일은 위장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에게 접근해 야간 투시경을 구매하려 했으며 이후 물건을 받기 위해 하와이로 향했다가 체포됐습니다. 미 법원은 이후 김성일에게 3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인권단체를 이끄는 탈북민 지성호, 지철호 씨 형제가 17일 백악관을 방문해 관리들과 면담했습니다. 지 씨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고통받는 탈북민들의 상황을 전했다며 백악관 관리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18일 VOA에 전날 동생 지철호 씨와 백악관을 방문해 일부 관리들과 1시간가량 면담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직접 소개돼 관심을 끌었던 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지속적인 노력을 할 의지가 보인다며 이런 관심에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워싱턴에 올 때마다 고위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 4월에도 면담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 대표는 지난해 국정연설뿐 아니라 2월엔 다른 탈북민들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환담했으며 12월엔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성탄절 연회 행사에 참석하는 등 백악관 관리들과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 대표는 이런 관계에 대해 북한 인권활동가로서 지속적인 로비는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런 관계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7일 백악관 면담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입니다. 지 대표는 이날 면담의 핵심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고통받는 탈북민들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오던 중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소원인 자유를 선물하기 위한 노력과 방안을 협의했다는 겁니다. 지 대표는 최근 중국 현지에 100명도 넘는 탈북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백악관 관리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이날 면담에 관한 VOA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엔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벼 씨의 부모를 백악관에 초청해 저녁 만찬을 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인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는 원비어 씨 가족과 탈북민들의 우려를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원비어 씨 부모는 최근 워싱턴과 유엔에서 열린 국제 행사에 참석해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에 강한 부정적 견해를 보였었습니다. 원비어 씨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는 특히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행사 연설에서 북한 정권은 지구의 암이라며 외교적 노력에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How can you have diplomacy with someone that never tells the truth? That's what I want to know. I'm all for it, but I'm very skeptical.
신디 씨는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찬성하지만 진실을 절대로 말하지 않는 누군가와 어떻게 외교를 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하고 북한 정권도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을 비롯해 주민들을 돌보지 않은 채 자신들만 챙기기 때문에 외교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디 씨는 이런 북한 정권을 압박하지 않으면 비워나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가 할 수 있는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비어 씨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도 지난 5월 유엔 본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김정은은 위원장이 아니라 범죄자로 불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e's a criminal. We give him this status on the world stage and we call him a chairman. He should be called criminal Kim.
원비어 씨는 상대방의 진실을 말하길 두려워한다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며 비핵화 추동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좋은 말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원비어 씨 부모의 회동에 관한 VOA 논평 요청에 역시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골입니다.
북한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북한에서 자행되는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직 지도부가 유일영도체계,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로버트 콜린스 선임고문은 18일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인 인권유린의 핵심에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고문은 이날 워싱턴의 미국 기업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당 조직 지도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Controls everything. The government doesn't control anything. They are the lapdogs of the OGD.
조직 지도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북한 정부는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날 북한 조직 지도부, 북한 인권 거부의 통제탑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콜린스 고문은 북한 정부는 조직 지도부와 당의 애완견일 뿐 당의 핵심은 조직 지도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콜린스 고문은 조직 지도부의 목적은 모든 주민들의 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함으로써 정권과 최고 지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조직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유일 영도 체계와 유일 사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 유일 체계를 집행하는 것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정권의 사회적 통제, 정권의 정치적 생존에 필수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조직적으로 억압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control objective is not only serving the supreme leader.
조직 지도부의 통제의 목표는 최고 지도자의 안전과 정권의 안전에 복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권의 거부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콜린스 고문은 조직 지도부가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유일사상 10대 원칙, 생활총화의 자아비판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인권을 없애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 지도부에 소속된 개인들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밝힌 북한에서 자행된 반인도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인권 활동가인 지성호 나우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실제로 북한에서 조직 지도부가 가장 강력한 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사상의 통제와 이제 주민들에 대한 감시를 하였고요. 주체 사상을 비롯한 주민들의 이제 그 세뇌와 이제 북한 이제 체제의 세습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죠.
지 대표는 최근 북한에서 조직 지도부가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 통치의 수법 핵심에 인권 유린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yongyang is the capital of the Kim family regime's power.
And the Organization and Guards Department, the OGD, is North Korea's citadel.
평양은 북한 정권 권력의 수도자, 조직 지도부는 북한 정치 테러의 거점이란 겁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 지도부의 인권 거부를 이해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 상반기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전자시계 등 전자기기 부품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북한의 전체 대중국 수출품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통관협회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국 수출입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1억 84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인 6억 9천만 위안, 미화 9,700만 달러 대비 12%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Institute for China America Studies의 사우랍 굽타 연구원은 1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안전밸브를 느슨하게 풀어놓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trying to keep a safety valve open for the North Koreans so that North Korea's economy at least can manage during the interim.
몇 년 내 북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란 겁니다. 올해는 특히 전자시계 등 소형 전자기기의 심지로 쓰이는 부품이 북한의 전체 수출에 가장 크게 기여했습니다. 대부분 전자시계 용도로 쓰이는 전자부품의 수출 규모가 3,800만 달러에 달해 전체 수출액의 3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전자심지가 650만 달러어치 판매된 것에 비하면 5.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때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던 광물 수출은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상반기 광물 수출은 1,65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136만 달러에서 22.5% 감소했습니다. 2016년 14억 달러를 훌쩍 넘겼던 광물 수출이 거의 바닥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브래드리 밥슨 전 세계은행 총재 고문은 광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석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y're trying to increase exports of things, that are not currently sanctioned.
전체 수출 대비 비율 측면에선 전자기기 부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규모 면에서 석탄을 대체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벤자민 카제프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북한의 주력 상품 수출 규모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가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제재로 인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불법 수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재가 미치는 전체적인 타격은 압도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규입니다.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불법 조업을 하던 북한 선원 161명을 억류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북한 선원들이 러시아 국병수비대원들을 공격한 데 대해서 북한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수사당국이 불법 조업 단속을 벌이던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을 공격한 북한 선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17일 오후 5시경 일부 내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북한 국기를 달고 불법 조업하는 어선들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선원 21명이 탄 한 척의 어선을 먼저 납포했고 이어 45명 이상이 탑승한 두 번째 어선의 선원들이 러시아 국경수비대 단속 요원들을 공격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비대원 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수비대는 북한 어선 2척 외에도 소형 어선 11척을 적발했고 모두 161명의 북한 선원을 억류했으며 나포한 선원들을 추가 조사를 위해 나후카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 진정협 대사대리를 조치해 강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해주 해역에서도 조업 허가증과 입국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어업 활동을 하던 북한 선원 3명이 국경수비대에 적발돼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 2016년 북한 저인망 트롤선 대양 10호가 러시아 극동 연해주 인근에서 단속에 나선 러시아 국경수비대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북한 선원들은 어선에 올라 조사를 벌이던 수비대원을 공격해 선원 9명이 총격을 입고 그중 한 명은 숨졌습니다. 현지 법원은 수비대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북한 선원 4명에게 2년 6개월에서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은 동아시아에서 화석연료 감축과 에너지 다양성 등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고 국제민간기구가 밝혔습니다. 석탄 발전 비중이 높고 전기 공급 비율은 39%로 열악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세계에너지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2019 세계에너지 시나리오 보고서에서 북한의 전기 문제와 열악한 정책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전기 공급률은 39%에 불과하다며 100% 국민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비교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과도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만 예외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지역의 모든 나라가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지속적인 경제 유지를 위해 화석연료 소비 감축, 에너지원의 다양화, 재생에너지 개발을 최우선 정책 의제로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수력 발전과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 석탄을 전기 공급 원료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청정 대체에너지 생산과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국제사회의 기류에 사실상 역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에너지협의회는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민간기구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이용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통계청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1차 에너지 총 공급량은 2017년 기준 석유 환산톤 1,124만 TOE로 3억 66만 TOE에 달하는 남한의 27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 1인당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0.45 TOE로 한국의 5.84 TOE에 비해 13분의 1 수준입니다. 에너지 공급 비중도 북한은 석탄이 53.7%로 가장 많고 수력 26%, 기타 11%, 석유 8% 순이었지만 한국은 석유가 39.7%로 가장 많았고 석탄과 원자력 등 에너지원이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여전히 절대적 역할을 하는 석유를 석탄으로 대체하는 후진성 때문에 북한의 산업 자체가 발전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세계은행 등 5개 국제기구는 지난 4월 발표한 지속가능개발목표 에너지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런 이유 등으로 인구 1,400여만 명이 제대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보다 전기 공급이 낮은 나라는 21개 나라로 대부분 세계 최빈곤 지역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뿐이라는 겁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앞서 VOA에 북한 정부가 가뜩이나 열악한 국가 재정을 석유 수입 등 1차 에너지 공급 개선보다 군사력에 과도하게 투입하면서 전기 공급이 수십 년째 불안정한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my thinking is everybody has a line, but the supply is very unstable.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은 가구에 연결된 전선 여부로 전기 공급 비율을 알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모든 가구에 전선이 연결돼 있지만 공급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통계청은 2017년 기준 북한의 발전 전력량이 235kWh로 한국의 5,535kWh 대비 24분의 1 수준, 발전 설비 용량은 15분의 1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10.2MWh로 일본이나 영국보다 더 많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경협의 하나로 북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산업적, 기술적,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로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쥐소미아를 중단한 것은 대미 외교를 어렵게 만든 잘못된 선택이라고 한승주 전 한국 외교장관이 지적했습니다. 또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유리하지 않아도 북한과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승주 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반한 조치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소미아를 중단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장관은 19일 한국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안 동맹과 진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일본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결정은 이해하지만 지소미아 유지가 국익에 위배된다는 명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국에게도 필요한 장치로 일본의 위성 정보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일본의 대잠수함 정보 수집 시설은 세계 최고 규모를 자랑하는 유용한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북한과 중국이나 환영할 만한 일이지 미국과의 관계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준 결정입니다. 미국이 볼 때 지금 일본은 굿보이고 한국은 트러블메이커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것을 한국의 대중 경사로 오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전 장관은 이어 지소미아가 미국을 개입시키고 일본의 양보를 얻어내는 지렛대를 쓴다는 판단은 오판이며 오히려 역효과만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 간의 불신과 오해, 서로의 믿음에 장애가 될 요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조만간 있을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분담금 증액 구실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 중단이 주한미군의 위협을 증대했다고 보고 불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날 세미나는 주미 한국대사로 내정된 이수혁 한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 안보 포럼 회장직을 그만두면서 주최한 행사입니다. 2003년부터 3년간 주미대사를 지낸 한 전 장관은 이 의원이 주미대사 역할을 생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 고민 끝에 지소미아 관련 발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후배 격인 이 내정자를 향한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주미대사의 대미 외교가 그만큼 험난해질 것이 우려됩니다. 우리 대사가 능력 있는 분이므로 잘 대처하고 극복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만은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의 오해와 불만을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포함해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 한 전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미북 협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 대신 무엇을 얻어내겠다고 결정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막한 가운데 미국은 빅딜을, 북한의 스몰딜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또 북한의 비핵화에 유리한 방향이 아니더라도 북한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빅딜 속에 둘 또는 세 가지의 스몰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 번 단계는 예를 들어서 북한의 현재의 핵 현상, 지금 가지고 있는 핵은 수용한다는 그 내용이 될 것이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플러스 알파 시설로 두세 곳 정도를 포함해 폐기할 수 있는 상황이며 동시에 북한은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그 다음 단계에서 북한이 현재 보유한 시설들의 핵 물질을 좀 더 줄이고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검증과 완전 해체를 언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방안과 관련해 마지막 단계를, 김정은은 첫 번째 단계를 강조할 것이지만 이 방안이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소위 CVID가 아니고 불완전한 반쪽의 협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트럼프가 2020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딜이고, 또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딜인 동시에 북한으로서도 선언하는 딜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한 전 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한 전 장관은 한국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핵무장 결정을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이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주둔 유엔군 사령부의 임무 환경이 지난해부터 크게 달라졌다고 유엔사 소속 뉴질랜드군 장교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상회담이 촉발한 남북한의 군사 분야 합의로 비무장지대 일대에 큰 변화가 초래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유엔군 사령부에 파견 근무 중인 뉴질랜드 육군 소속 케빈 피 소령은 이달 발간된 뉴질랜드 육군 소식지에 유엔군의 임무와 역할을 소개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피 소령은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이 군사 분계선에서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 승인하는 것이지만 최근 임무 환경이 두 가지 이유로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첫 미북 정상회담이 추동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로 판문점 등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광범위한 활동이 벌어졌고 이런 추가 활동들이 모두 유엔 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검토와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피소령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와 일반인들에 대한 공개, 한강하구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공동이용, 남북 공동유해 발굴과 무기 제거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추가 활동들을 검토하고 승인하면서 역할이 확대됐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유엔군 사령부 본부가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평택에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면서 임무 수행에 여러 장애를 겪고 있는 점도 과거와 달라진 환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유엔사가 서울 중심가에 한국 국방부와 함께 있어 임무 수행이 편리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령 과거에는 모든 유엔군 사찰팀이 당일 비무장지대 최북단까지 갈 수 있었지만 거리가 멀어지면서 행정 비용과 운전자의 피로 임무 수행에 걸리는 시간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피소령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군 사령부의 미군 대령이 흔히 쓰는 결코 더 적지 않게, 더 바쁘지 않게, 더 멀지 않게라는 구호를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군의 작전 활동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피소령은 유엔군 사령부에 현재 뉴질랜드군 6명이 파견돼 있다며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인근에 있는 캠프 보니파스, 군사 분계선 최북단 등지에서 남북을 오가는 모든 활동이 정전협정과 유엔 제재에 위배되지 않도록 승인하고 사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방문자들에게 남북교류가 어떻게 평화롭게 번영하는 관계를 구축하는지 설명하고 자국의 문화전도사 역할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피소령은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이곳이 전선이고 남북은 평화협정을 체결한 게 아닌 정전 상황이라며 아주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사건과 위반 행위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전쟁 발발 뒤인 1950년 7월에 창설됐으며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한국군 59만 명을 포함해 17개 나라 총 93만 2,9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뒤 유엔사의 역할은 정전협정 준수 확인과 관련 임무로 축소됐습니다. 유엔사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사시 유엔기를 들고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명대사와 가슴에 담고 싶은 명장면, 주옥 같은 곡들이 흘러나오는 곳 영화 동네. Something strange. 지금껏 나온 영화의 숨겨진 뒷이야기, 그리고 전문가들의 감상평.
Abraham Lincoln has asked us to work with him to accomplish the death of slavery.
This fight i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you'll have a family in your heart forever.
폭소와 감동.
All my love to you, puppet. You're going to be all right.
영화 속 시대와 문화가 되살아납니다.
Bye bye.
들리는 영화관 영화 동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중간강계 등 북부지역은 하루종일 맑겠고 평양, 안주, 양덕, 수풍, 희천,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아집니다. 남포와 신우주, 구성지역은 하루종일 구름 많이 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 26도, 남포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24도, 신의주 아침 기온 13도입니다. 낮 기온은 25도. 중강 아침 최저 7도, 낮에는 25도. 강계도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15도, 낮 최고 24도. 개성 아침 최저 13도, 낮에는 24도. 사리원 아침에는 13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양강도와 강원도, 함경남북도 지역. 강원도 장전과 평강은 구름 많이 끼겠고 함흥과 장진, 원산, 성진, 김책 지역 동해안을 따라서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2도, 낮 최고 25도. 계산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23도. 원산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은 24도. 청진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기온 21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0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거나 구름 많이 끼겠고 서해는 막다가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와 서해 북부 해상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무인기가 실수로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을 공격해 최소 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군 무인기가 18일 아프가니스탄 동부 난가하르주에서 실수로 노동자들을 공격해 최소 30여 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무인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IS의 은신처를 겨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 대변인은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현지 당국자들과 함께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몇 시간 뒤 남부지방에서는 차량 폭탄 테러로 20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장단체 탈레반은 성명을 내고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19일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미국이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비자를 발급했다고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면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4일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 사건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사우디 석유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74차 유엔 총회가 17일 개막한 가운데 세계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일반 토의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국제사이버보안기구에서 회원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은 18일 세계 최대 사이버보안협의체인 국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가 최근 화웨이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구의 대변인은 광범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화웨이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화웨이는 소프트웨어 보안 문제를 확인, 수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는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회사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19일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에서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 단체에 대한 지원을 막기 위해 이란에 추가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 이후 이 지역의 위기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왕세자이자 군 최고사령관을 만나 지역 현안과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과 관련해 논의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18일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은 전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늘리라고 재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발생한 사우디 핵심 정유시설 공격을 이란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구실로 이란의 군사대항을 감행할 경우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이란 외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19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나 사우디가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미군 병사 마지막 한 명까지 맞서 싸우겠다며 총력 전쟁을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이 같은 충돌을 피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영내 국가들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합니다. 유엔은 18일 사우디 석유시설 두 곳이 무인기와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팀을 보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우디 정부는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